디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벨직 신앙고백서 본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해설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그러나 너희는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좀 한글 성경에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교리란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좀 번역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교훈이라고 다 번역이 돼서 아쉽습니다. 원래는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 가르침만을 교회에서 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역사적 개혁파 교회가 열심으로 배우고 익혔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도 드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슐로스키르슈의 문에 게시한 지 5년이 지난 1522년에 벨기에 남부 몽스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브레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리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던 귀도의 형 크리스토퍼가 유럽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손에 넣게 된 성경 그리고 종교개혁 작품들이 동생인 귀도에게 전달이 되면서 귀도 드브레는 이미 10대 시절부터 개혁신학에 심취하게 되었고 25세가 되기 전에 회심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추종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독재 치하에 있었는데 펠리페는 철저한 로마 카톨릭 신자로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맹렬한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서 개혁된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스페인의 왕이었지만 나폴리의 왕으로도 4년 동안 통치를 했었고 영국의 그 유명한 블러드메리와 결혼을 해서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4년간 왕으로 군림을 했고 17년 동안은 포르투갈의 왕으로 또 포르투갈을 다스렸고 1555년부터 네덜란드의 왕으로 통치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광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안에 강제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이단으로 정죄해서 색출하기 시작했고 종교회의를 열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네덜란드 안에 있는 개혁파 교회의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펠리페 2세는 1550년 칙령을 내려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자로 규정을 하게 되고 그들의 글을 출판하거나 사고 파는 일을 금했고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모두 처벌할 것을 공포함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져서 익사를 당하기도 하고 공중에 매달린 채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땅에 파묻혀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의 프로테스탄트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540년 개종을 하고 종교개혁 신앙을 수용한 귀도 드브레는 이단자의 혐의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있다가 결국 벨기에를 탈출하게 됩니다. 1548년 두 명의 개혁된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제네바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중에 몽스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귀도 드브레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일행들이 전부 다 검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고 이 사건을 목도한 귀도 드브레는 결국 자신은 이제 참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도망친 귀도 드브레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그곳에서 1552년까지 지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1552년에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귀도 드브레는 개혁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릴러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피에르 브롤리라는 개혁파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로마 캐톨릭에 잡혀서 화형을 당한 곳으로 이곳에서 그가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도 드브레는 그곳에서 4년간 목회를 하면서 비밀 집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그의 처녀작 기독교 신앙의 깃대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변호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오류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는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의 교황에게 더 많은 이 사제 감독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14명 이상의 감독들이 네덜란드에만 파견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까지 통치하기로 바빴던 이 펠리페는 그의 의붓 여동생 마르가리타 판 파르마를 섭정 왕으로 세워서 그를 대신해서 네덜란드 내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네덜란드 내에 프로테스탄트들을 검거하고 고문했고 그들을 처형시키는 일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네덜란드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일찍 수용해서 활짝 꽃을 피웠던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귀도 드브레에게도 박해의 칼날이 마침내 임박해오자 그는 이제 성도들을 이끌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장 칼뱅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따라 2년 동안 스위스 로잔에 있는 이 개혁신앙을 전수하는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후에 배자가 제네바로 다시 자리를 옮길 때 그를 따라서 제네바 아카데미로 그 유명한 제네바 아카데미로 가서 이곳에서 이제 칼빈과 배자를 통해서 개혁신학의 종수를 전수받게 됩니다. 1559년에 그는 다시 네덜란드로 되돌아가서 도르닉이라는 곳에 비밀리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은 종려나무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카타리나 라몽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혁파 신앙을 따라서 목회에 전념을 했고 핍박과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성도의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1559년에 성도들이 결국 그릇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일념으로 신앙 고백서를 마침내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은 1561년이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이 귀도 드브레의 신앙 고백서는 1559년 파리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프랑스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써내려가게 된 그런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귀도 드브레의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 전체를 명확하게 요약한 내용으로 아주 성경적이고 개혁 신앙을 대변하는 이런 교리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처음 출판될 때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전한 복음에 따라 살고자 열망하는 네덜란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또 만장일치로 유지한 신앙 고백서.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 좌우지간 옛날에는 뭐든지 다 길었어요. 네. 책도, 책 제목도, 뭐 설교도, 기도도. 뭐. 네. 여러분들이 그때 안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르니게스 목회를 이어가던 드브레는 점차 핍박이 거세지면서 자신이 만든 신앙 고백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은 폭동을 꾀하는 혁명 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변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들도 왕성하게 이 교회 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유럽 전역에서 너무 과격한 혁명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브레는 제세례파하고 우리는 다른 그 신앙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제세례파와 우리 개혁파는 다르다는 것을 정부에게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거죠. 오해를 자꾸 받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과격분자들로 오해를 자꾸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고백서의 복사본과 자기의 서신을 함께 필리페 왕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도르닉의 섭정 왕이었던 그의 여동생 마르가리타에게 이 신앙고백서 복사본과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개혁파 신자들은 절대로 사회적 혁명을 꾀하는 모반자들이 아니니까 제발 우리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핍박을 멈추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브레의 노력의 결과는 바라는 바와 달리 더 극심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고 귀도 드브레는 1561년 12월에 노르딕을 떠나서 네덜란드의 변방에 있는 프랑스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에 1월에 노르딕의 거주지가 발각이 되었을 때 노르딕 광장에서 신앙고백서 복사본 200권과 그리고 귀도 드브레의 다른 작품들까지 모두 소각이 되어버렸고 드브레를 본떠서 만든 그의 형상이 화형에 처해지는 불에 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귀도 드브레는 그 후 5년 동안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북부 프랑스 지역의 위그노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피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바람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6년 5월 귀도 드브레는 안트베르펜에서 개최된 네덜란드 교회의 1차 종교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 바로 이곳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드브레는 7월에 안트베르펜에 정착을 해서 8월에는 발렌시안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곳에서 또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종교개혁의 운동의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카톨릭의 대성당들이 공격을 받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크게 이곳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펠리페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펠리페는 즉시 군사들을 발렌시안으로 진격을 시키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에 저항을 했지만 결국 드브레가 있었던 발렌시아는 그해 3월에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귀도 드브레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도시를 탈출하다가 결국 검거가 됩니다. 사슬에 묶여서 도르닉 성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드브레는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다시 발렌시안으로 호송이 됩니다. 이곳에 7주 동안 드브레는 감옥에서 233페이지에 달하는 주의 성찬에 대한 소논문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이곳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하 감방에 가장 비참한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너무 캄캄하고 우울해서 검은 구멍이라는 이름이 맞는 듯합니다. 공기도 희미하여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엾은 내 뼈들에 붙어있는 피부를 괴롭히면서 지속적으로 고문하는 무거운 쇠가 내 손과 발을 짓누릅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내 심정을 위로하시며 가장 복된 기쁨을 주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당신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분께 당신과 당신의 모든 일들을 맡기기로 기도합니다. 그분은 과부의 남편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 까테린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당신이 굴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남편 귀도 두브레는 발랭시엔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현재 갇힌 자 된 자입니다. 다음은 귀도 두브레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풍성하신 은혜와 하늘의 복들을 풍성하게 어머니의 노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한 집을 지으시고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까지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1967년 5월 19일. 이 편지를 쓰고 12일 뒤인 5월 31일에 45세의 나이로 귀도 두브레는 발렌시안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하루 종일 광장에 매달린 채로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후 근처에 그의 시신이 버려졌는데 그의 시신은 개와 짐승의 먹이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권력자들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네덜란드에 칼빈의 사상이 전해지게 되었고 개혁신앙과 신학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리적 변절과 윤리적 타락이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칼빈주의는 교리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은 귀도 드브레가 작성한 벨직 신앙고백서는 개혁신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리서입니다. 1974년 돌트레이트 종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벨직 신앙고백서는 1619년 돌트레이트 종교회의에서 마침내 돌트레이트 신저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개혁신앙의 신앙고백서로 벨직 신앙고백서가 채택이 되었고 1619년 4월 29일 이래로 오늘까지 폴란드와 벨기에와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교리적 표준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이 신앙고백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절대로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교와 신교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세속의 군주들에 의해서 잔혹한 박해를 받아야 됐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다 그런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유대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움직임을 보이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조명하고 증명하는 성경을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귀도 드브레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거짓된 성경 해석과 교권주의의 그릇된 신학으로부터 개혁된 성도들이 또다시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려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도 드브레를 통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도전받았고 공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셨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러했고 귀도 드브레가 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써내려간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을 이 평화로운 시대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이 진리를 허물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도전으로부터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이 성경의 진리를, 참된 교리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그 영광을 지켜나갈 시대적 사명과 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진리의 가르침이기에 우리는 다시 464년 전에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 귀도 드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이제부터 공부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도 순교자의 피가, 그 정신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성경의 가치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장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에 큰 유익과 깊은 깨달음이 벨릭 신앙 고백서를 해설하는 시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